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주님의 행보는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지극히 겸손하신 모습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왕으로 이 세상을 구할 메시아로 오신 주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분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그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같이 메시아로서 위대하고 숭고한 삶을 시작하고 계시는 주님을 그러나 가로막는 사악한 세력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사탄 마귀였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회방하는 존재, 이 땅에서 그렇게 자신의 권세를 마음껏 드러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사탄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교회와 성도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 한 주도 여러분은 수 없는 사탄의 유혹을 받으셨고 주님의 은혜로 유혹을 뿌리치기도 했지만 또 번번이 무너져 패배하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그 모든 역사의 배후에 사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겪으신 일이 놀랍게도 사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출발은 꽃가루가 떨어지고 희망차고 소망으로 가득하고 모든 것이 잘 될 것만 같은 기대감이 아닙니다. 존 번연의 철로 역정을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습니다만 그 내용 가운데서도 크리스천이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려 할 때 맞은편 바알세불의 성에서 뭐가 날아들죠? 불화살이 날아듭니다. 좁은 문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는 크리스천을 향해서 사탄 마귀가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행하려고 할 때 그것을 좌시하고만 있는 존재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위해서 그리고 성경과 교리를 따라서 바른 신앙 생활을 하기 위해서 교회 문을 두드렸다가 어떻게 되죠? 다시 교회로부터 떠나가는 이런 일들을 보는 것입니다. 마귀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도 신속히 뒤로 물러가는 것은 사탄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다시 죄를 지음으로 원래의 자리로 혹은 더 뒤로 물러나서 마침내 영적인 깊은 침체에 빠지게 되는 일들이 수없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분명히 존재한단 말입니다. 메시아로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주님께서는 어떻게 이 사탄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셨는지를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절을 보십시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의해 광야로 이끌려 올라가셨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기 위하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메시아로서의 이 위대한 사명을 수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으신 일이 없습니다. 그분은 탄생의 때부터 순환을 받으셔야 됐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도 박수갈채와 꽃다발과는 거리가 먼 사탄 마귀에게로부터 시험을 당하시는 일에서 메시아의 사역이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일은 사탄 마귀의 의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과 성자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라는 점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누구에게 이끌려라고 했습니까?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야, 에레모스. 이 단어가 형용사로 쓰이면 고독한, 황량한 이라는 뜻이고 명사로 사용되면 광야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광야입니다. 시험을 당하는 장소이면서도 동시에 그 광야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도 모세도 야곱도 엘리야도 하나님을 경외했던 걸출한 하나님의 종들은 예외 없이 모두 광야에서 연단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인생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광야와 같은 고독하고 척박한 시간을 지나가야만 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사탄 마귀를 통해서 허락하시는 시험과 연단들을 성도 역시도 필연적으로 감당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지만 이것을 주도하신 분은 성령이셨다고 성경은 뚜렷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에게 이끌려, 이끌려 아네크다라는 이 동사의 뜻은 위로 인도하다, 끌어올리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곳은 그냥 광야의 평지가 아니라 이 그보다 더 높은 지형의 고지대로 마귀가 예수님을 끌고 올라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예수께서 독자적으로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서 필연적으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부께서는 분명히 성자에게 그리스도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런데 다음 순간 성자가 감당하셔야 됐던 시험은 마귀로부터 유혹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면 그 다음엔 꽃가마를 타야 되는데 황금마차를 타야 되는데 그 다음 순서는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불행 끝, 행복 시작이냐? 이제 모든 어둠의 날들은 물러가고 희망찬, 밝은 새날이 시작되는 것이냐? 예수를 믿으면 모든 궁핍은 다 물러가고 풍요와 번영이, 형통이 임하는 것이냐? 모든 질병은 다 치유받고 건강해지는 복을 누리는 것이 신앙의 결과이냐? 하나님의 뜻은 예수를 믿은 모든 자들이 그 믿음이 점점 더 강해지는 것에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건강하게 자라가야 함이 정상이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난 이후에 영적인 유아기를 벗어나서 점점 더 성숙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는 방법은 바로 시험과 연단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 진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중요한 일을 맡기고자 하실 때 주님 접니다. 제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받아서 행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혹하게 훈련하고 연단하고 시험하실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처음 믿게 되었을 때 처음 교회를 나오게 됐을 때 유난히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일을 겪으면서 당황하게 되죠. 아니 예수를 믿게 됐는데 누구 따라서 이제 내가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왜 내 인생이 갑자기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까 당황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창하지는 않지만 반신반의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게 되죠. 자, 그러면 뜻밖의 어떤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느냐. 그 문제들이 해결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새신자일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을 아직 믿음이 연약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그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계속해서 믿음을 불어넣는 일을 그에게 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 교회를 나오게 되면 복이 쏟아지고 모든 게 형통해지고 막 모든 상황이 좋게 좋게 바뀌는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더 어려워지고 더 고난과 연단을 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리고 특별한 일을 맡겨서 우리를 사용하고자 하실 때 먼저는 우리를 이같이 시험하시고 연단하시는 단련하시는 일들을 먼저 행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때 그리고 사명으로 어떤 중요한 직분으로 이끄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맡기실 때 하나님은 먼저 그렇게 철저하게 훈련시키시는 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십시오.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도 성령에 이끌려서 사탄 마귀의 시험을 통과하셔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준비되지 않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지나가는 어간에 여러 가지로 우리를 시험하시고 연단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무장시켜 나가시는 일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고난과 시련과 연단 속에서 강해지는 자들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지상교회는 어려움과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거룩해지고 더 순결해지지만 반대로 여유롭고 평화롭고 풍요로워지게 되면 이 땅의 교회와 신자는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사탄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도록 허락하십니다. 우리에게 여러 어려움이 찾아오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섭리하십니다. 다만 마귀는 결코 우리를 파멸에 이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그 시험과 고난 속에서 더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때 능히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체험하도록 만드십니다. 이러한 유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시험의 자리로 고난의 한복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시련과 연단은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무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의 뜻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험과 고난으로 이끄신 성령께서 우리를 그 어려움 가운데 버려두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시련과 연단 속에 풍성한 사랑과 위로와 용기를 우리에게 더해주심으로 그리고 피할 길을 인도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능히 우리를 도우시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빈번하게 일어날 것을 아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뭐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기도는 시험을 전혀 받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이 절대로 내게 유혹이 절대로 내게 찾아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뜻이 아닙니다. 시험, 페이라모스 이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을 연단하기 위한 시험을 가리킵니다. 둘째는 죄의 유혹에 빠지게 만드는 유혹하는 시험을 뜻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시험하시고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사탄 마귀의 유혹도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들다, 에이센 앤 캐스, 안으로 데려가다라는 뜻입니다. 안으로 데려가다. 그러므로 시험이라는 상황 속으로 빨려 들어가서 우리가 그로 인해서 패배를 당하는 일이 있지 않도록 해달라는 기도의 의미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 기도의 뜻입니다. 어떤 시험도 내게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말이 아니라 그 시험 속으로 완전히 빨려 들어가서 그 시험 앞에 무참하게 패배당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는 의미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는 뜻입니다. 유혹과 시험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패배시키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우리는 늘상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고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이러한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는지를 보십시오. 먼저 주님은 어떤 상태에서 시험을 받게 되셨는지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2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40날과 40밤을 금식하신 후에 마침내 배고프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 낮과 밤 낮과 밤으로 금식을 하셨습니다. 40일, 40이라는 숫자 굉장히 익숙한 숫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자주 등장하죠. 이스라엘은 40년간 광야에서 방황을 했습니다. 또 40일 금식 기도는 예수님만 하신 게 아니라 모세도 그리고 엘리야도 40일을 금식한 기록이 성경에 나옵니다. 인간의 육체가 견딜 수 있는 한계치에 이르는 극한의 금식을 주님이 지금 감당하시고 그 금식한 이후에 어떤 상태이겠습니까? 굉장히 배가 고픈, 기력이 쇠한, 줄이셨다라는 말로 예수님의 상태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주 쇠약해지셨고 극도로 시장하신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영혼은 아주 명민했을지 몰라도 육체는 아주 위험한 상태에 노출되어 계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광야라는 척박한 환경에서 식음을 전폐하시고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전에 먼저 성부 하나님과 그 광야에서 독대하면서 영적인 깊은 교제를 가지셨습니다. 육체의 모든 소욕을 끊으시고 오직 하나님과의 깊은 교통 속에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한 준비를 철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 몹시 시장한 가운데 계셨습니다. 이제 이것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그러면 무엇 때문에 금식을 하셨을까요? 그분은 우리처럼 육체의 모든 정욕과 소욕의 유혹을 받는 분이 결코 아니셨음에도 무엇 때문에 극한의 금식을 주께서 감당하신 것일까요? 사명을 감당할 모든 능력은 인간의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주님은 몸소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께서 모든 능력은 사명을 감당할 모든 능력은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것을 교훈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굶주림 가운데 우리의 모든 육체의 힘이 쇠잔하게 될 때조차도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시험을 이기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다 소멸될 때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겠죠. 그 전까지는 절대로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나의 모든 의지하는 힘이 다 사라질 때 아무것도 우리에게 내세울 것이 없을 때 전적으로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철저한 궁핍과 쇠약, 무능과 실패와 낮아짐 속에서 우리는 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주께서는 40일을 금식하시고 아주 시장하신 중에 계셨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가장 나약해진 순간에 마귀는 절대로 그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금식을 통해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영적으로 매우 충만한 가운데 계셨지만 그분의 육신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매우 쇠약하고 배고픔의 고통 중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인간의 배고픔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육체가 얼마나 그 원초적인 욕구에 나약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주님은 분명히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님은 육체를 위한 양식보다 더 귀한, 더 우리를 능력 있게 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험하는 자가 다가와 그분께 말하였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말하여라. 이 돌들이 빵들이 되게 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험하는 자, 유혹하는 자란 사탄 마귀를 지칭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실 때 성부는 분명히 하늘을 여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마귀가 말합니다. 뭐라고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들이거든 아들이라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 마귀가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는 곧바로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탄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고 그 사실을 의심하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고 우리를 여전히 시험하고 유혹하는 존재입니다. 의심하게 하고 그리고 넘어지게 하고 미끄러지게 만드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때때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네가 신자야? 너 같은 게 신자야? 네가 정말 구원 받았다고? 너 같은 자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과연 너 같은 존재를 사랑해 주실까? 마귀는 언제나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신분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의심, 그것으로 우리를 의심과 혼돈에 빠뜨리려고 하는 사악한 존재가 사탄 마귀입니다. 여전히 우리 귀에서 속삭입니다. 다음으로 사탄은 이 돌들을 명해서 빵들이 되게 하라고 말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그럼 네 능력을 발휘해서 이 돌들을 빵으로 만들어 보아라 라고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었습니다. 사탄의 시험의 핵심이 뭡니까? 성부의 뜻과 상관없이 지금 몹시 배가 고픈 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 능력을 한번 사용해 보라 라는 회유였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내 능력을 한번 자랑하고 드러내보라고. 너 지금 배가 고프지 않느냐?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지 않았느냐? 그럼 빵으로 만들어 봐라. 이렇게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은 하와에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참으로 너희에게 그렇게 말씀하셔. 또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탄은 이때에도 의심하게 만들고 혼란에 빠뜨리는 말로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사탄은 여전히 오늘도 여전히 의심으로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존재입니다. 그 사악한 수법을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대로 써먹고 또 써먹고 또 활용하고 있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신 직후이셨습니다. 육신적으로 너무나 허기지고 배가 고픈 상태였는데 충분히 주님에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단 말입니다. 문제는 메시아의 첫 이적으로 자기의 배를 채울 빵을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가볍게 만들고자 하는 사탄의 흉계가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었다는 거죠. 메시아로서의 첫 이적을 배가 고픈 너를 위해서 이 돌들을 빵으로 만들어서 먹어. 얼마든지 넌 그렇게 할 수 있잖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고작 먹는 것으로 자기의 배를 채우는 것으로 메시아의 권능을 허비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능력을 행하게 해서 성자 자신을 과시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이 사탄 마귀의 유혹을 보십시오. 마귀는 오늘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정당화, 합리화하도록 유혹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먹을 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든지 모두 그것은 다 정당화될 수 있다는 식의 그릇된 의식과 생각을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하와가 왜 넘어졌습니까?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만을 높여야 될 존재에게 너도 하나님이 된다니까. 네가 하나님이 되라고. 너도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는 거야. 자기를 사랑하게 만든 거죠. 먹고 살기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내게 먹을 것뿐만 아니라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넉넉히 주셔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이,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 배가 고픈데 그까지 돌로 빵을 만들어 먹는 게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 먹고 살아야 하는데 바쁘면 직장 때문에 주일에 교회를 안 갈 수도 있는 것이고 피곤하면 집에서 쉴 수도 있는 것이지 네가 살고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네가 우선 아니야. 이게 사탄 마귀가 오늘도 다양한 경로와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우리의 불순종을 정당화, 합리화시켜주는 술책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필요, 그것이 공급되지 않고 채워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염려하고 불안하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불안을 느낀단 말이죠. 지극히 우리 자신만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존재가 타락하고 부패한 죄인들, 우리 자신들 아닙니까? 당장 은행의 잔고가 줄어들고 직장에 취업이 안 되고 이직을 생각해야 되는데 걱정이 앞서고 자녀들의 진학이 염려되고 노후가 불안하고 이 모든 우리의 피로에 우리가 얼마나 가슴을 졸이면서 이것을 걱정하고 염려하는지를 주님도 아시고 마귀도 잘 알고 있단 말입니다. 마귀는 오늘도 이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의심에 빠지게 만듭니다. 모든 것을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뒷전이고 내가 살아야 된다. 내가 우선이다. 이게 타락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향하던 사랑의 방향이 철저하게 내 자신을 향하도록 만든 것. 이게 사탄 마귀가 인간을 타락시킨 결과물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 그건 네가 네 힘으로 결국 해결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도와줘? 네가 네 스스로 자금도 마련하고 집도 마련하고 노후도 준비하고 결국 네 모든 노력으로 다 감당하는 거야. 신자는 교회만 나오면 다 해결이 된대? 천만에 돌들로 빵을 만들어 보라는 말은 현실의 문제를 네 스스로 해결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그딴 거 의지하지 말고 네 문제는 네가 해결하는 거야. 내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해서 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냐는 거죠. 어디에도 하나님의 뜻을 묻거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결국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 여기도록 만드는 이 불신앙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도 그렇게 되기를 유혹했던 것입니다. 네 마음대로 해봐. 배고픈 너를 위해서 빵 만들어 먹어. 뭐가 문제야? 그럴 일은 전혀 없지만 주님이 만약 이 시험에 넘어가시게 되었다면 그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제 주님의 공생애는 성부와 단절된 채로 오직 주님의 능력만으로 모든 걸 감당하고 성자 자신의 능력을 입증하는 무대가 되었겠죠. 그것은 절대로 성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셨다는 것을 성자께서 왜 모르셨겠습니까? 4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가 대답하여 말하였다. 기록되어 있다.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을 통하여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해서 마귀에게 이렇게 주님이 응대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게그라프라타이, 게그라프타이, 기록하다, 쓰다, 정확히 새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록하여 보존되고 있으며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사탄 마귀의 첫 시험을 기록되고 오늘까지 전해지고 보존되고 있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수하셨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귀는 여기서 단순히 먹는 문제를 시험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는데 아니 금식하고 난 다음에 음식 먹는 게 죄입니까? 그게 잘못된 일인가요? 이 시험의 핵심은 단순히 먹을 것이냐 먹지 않을 것이냐 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뜻과 그 의미를 알지 못하면 사탄 마귀의 다양한 시험과 유혹과 박해를 우리가 무슨 수로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시험의 본질을 어떻게 보고 계셨는지를 보십시오. 주님은 즉각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사탄의 의도는 내 배고픔을 위해서 내 임의대로 내 능력을 사용해서 돌들을 빵들로 바꿔보라고, 견디기 힘든 너의 지금 배고픔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함으로써 성부 하나님의 뜻에서 고의적으로 벗어나는 행동을 성자에게 유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지금 너의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니 네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라는 것입니다. 성부의 뜻을 기다리지 말고 내 배고픔의 문제를 지금 당장 스스로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먹고 마시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안 먹고 안 마시면 죽는단 말입니다. 응? 목숨을 부지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 이 화급한 문제에 대해서 즉시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사탄은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었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빵을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후에 벳세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주님은 행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러한 능력이 없으셨던 것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이러한 능력조차도 누구의 뜻에 따라 어떤 목적에 의해서 행하느냐, 이것이 성자 예수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셨던 것입니다. 사탄은 이렇게 성부와 성자를 이간시키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빵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단지 빵으로만은 아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앱 아르토 모노, 오직 빵에 의해서만 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에게는 빵이, 밥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빵을 위해서, 오직 돈을 위해서, 오직 생명을 지키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는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 때로 신앙의 원칙과 원리조차도 무시하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진리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빵을 위해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잠잘 곳을 위해 살아가지만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근본적인 힘은 음식과 돈에, 집에, 명예와 건강에만, 그것을 유지하는 것에만 있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근본 생명을 유지시켜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온갖 좋은 음식을 드시고 온갖 좋은 약이란 약은 보약은 다 드셔도 오늘 밤에 하나님이 너는 내게 와야 된다 그러면, 그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들여가지고 먹은 그 보약이 하나님이 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고 건강을 유지하고 계속 살아가게 하시는 분은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내게 빵을 공급하시는 분, 돈을 벌게 하시고 내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시는 분, 오늘도 가족 모두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진리를 우리의 가슴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어디에서 살까,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야 하는 이유, 이 약한 세상에서도 신자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가치를 견고하게 지켜 행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그 구별됨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오직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갈 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궁핍을 주십니까? 왜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을 주십니까? 왜 우리의 몸에 질병이 생기게 하시고 우리의 재산과 물질이 소멸되게 하실까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과 그 말씀에만 의존하여 살아가도록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 결과적으로 성도 여러분, 물질에 집착하고 의존하고 내 것을 항상 먼저 생각하는 이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건 언제나 뒷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도 돈은 내가 버는 거야, 이런 사고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아집에서 못 벗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빵을 만드는데 그게 왜 문제가 되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 무슨 먹을 게 있어요? 30년 전에 제 대학생들 한 40명 데리고 설악산 대청봉을 무식히 담대하다고 당일에 올라갔다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한 손에는 김밥, 한 손에는 생수 한 통, 그게 전부였습니다. 겁도 없이, 무지가 사람 잡는 거예요. 다행히 무사히 다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광야에 아무 먹을 것이 없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 광야 길을 돌고 또 돌고 또 돌고 또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단 하나.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느냐?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위해서 나오는 모든 말씀, 그 말씀을 믿는 것으로 사는 것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여호와가 어떤 존재인지 그들이 그것을 체험하고 깨닫기를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배워야만 했던 중요한 교훈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너희의 생명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라고 하는 극한의 환경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40년이나 거기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극적으로 만나로 그들을 먹이시는 일을 행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을 따르면 이 만나는 끊이지 않고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규칙을 어기고 욕심을 부리면 다 썩어버리도록 만드셨습니다. 살기 위한 아무런 인위적인 수단이 없어도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먹이시고 있다는 사실을 보이신 명백한 증거가 만나였습니다. 끼니를 해결할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베세다 들녘의 이스라엘 백성들 수만 명이 이르렀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었고 자기들이 끼니는 생각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 모두를 먹이시고 열두 광주리나 빵과 생선이 남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하나님을 의지할 때 누가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 생명을 보존하고 지키시는 것이냐? 그리스도가 당하신 시험은 사실 예수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교회보다는 예배보다는 우리의 직장, 우리의 수입, 내 재정이 먼저인 경우가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나의 삶, 나의 행복, 나의 형통, 이게 언제나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고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오늘도 너만 위해, 너만 생각해.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생각해라. 하나님이 무엇을 너에게 원하시는지를 생각해라.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교묘하게 오늘도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교회에서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인간의 삶에 더 집착하게 만들고 우리의 필요에 더 민감하게 만드는 거짓된 복음을 전한단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걸 더 좋아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선택대로, 우리의 결정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모든 것을 진행해버립니다. 주님은 바로 이 시험을 받고 계셨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느냐? 그럼 당장 네 자신을 위해서 이 돌들로 빵을 만들어서 먹어라. 그게 도대체 뭐가 문제란 말이야? 사탄의 유혹은 오늘도 주를 믿는 자녀들은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먹고 사는 일이 가장 우선이야. 대출을 갚는 게 지금은 가장 우선이야. 하나님은 그 다음이야. 교회는 그 다음이야. 내 돈, 명예, 내 자존심, 내 꿈, 내 이상과 네 가족, 네 자녀들, 네 건강과 생명이 가장 우선이야. 하나님은, 신앙은 그 다음이야. 그 다음. 네가 살고 봐야 돼. 굉장히 합리적으로 들리죠. 예수님도 그 시험을 당하신 것입니다. 단언하건대 오늘도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사탄의 유혹을 유혹이라고 도무지 여기지 않습니다. 언제나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것이, 자기의 삶을, 자기의 힘과 능력을 스스로 지탱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최우선순위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게 불신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왜 불신이야? 당연한 거지. 이렇게 사는 게 맞지. 그러면서도 지금 자신이 예수를 믿고 있다고 여깁니다. 이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인간의 참 생명의 가치는 먹고 입고 사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라도 부르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알고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데 인간의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 하나님 한 분을 즐거워하는 데 인생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예수님은 이 광야에서 먹을 것보다도 성부 하나님을, 그 말씀을 온전히 더 신뢰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오늘 물질과 돈과 먹을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탄 마귀야, 너는 내가 살기 위해서 반드시 이 돌로 빵을 만들어야 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인간의 생명은 빵에 매여 있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빵을 통해서도 나를 살게 하시지만 빵이 없어도 나를 살리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나는 내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는 방법으로 내 필요를 절대로 해결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먹을 것이 내게 없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우리를 지키고 돌보시고 우리의 필요를, 생명을 붙드시는 오직 하나님만을 끝까지 나는 신뢰할 것이다. 라고 사탄에게, 마귀에게, 물질을 숭배하는 이 시대 속에 우리는 외롭지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힘으로 이 유혹을 물리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었지만 주님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사탄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물리쳐야 될지에 대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방패로 삼으셨습니다. 사탄과 싸워 이기는 길은 자기 지혜나 경험을 통해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듦과 이 말씀을 굳게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말한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영적인 싸움의 유일한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것입니다. 빵은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수단입니다. 돈이 악입니까? 성도 여러분, 돈이 죄인가요? 돈이 악이에요? 절대로 돈이 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노동, 직장, 경제활동, 의술, 음식 이런 것들의 혜택을 받도록 이런 것들을 취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어지도록 섭리하셨습니다. 문제는 이 수단이 목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온통 집착하고 거기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수단은 수단일 뿐이어야 하는데 이것이 목적이 되어버릴 때 하나님보다 이것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게 되는 존재가 타락한 인간이란 말이에요. 이 수단이 우상이 되면 다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게 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되고 하나님이 금하신 방법조차 손을 대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신자가 취하지 말아야 될 것을 취하고 탐욕과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돈을 숭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식 투자의 심각한 폐해는 하루 종일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것만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폐인이 되게 만듭니다. 돈의 노예가 되게 만든다고. 그것에 목을 걸고 오직 오르냐 내리냐 그것만 바라보면서 그것에만 의존하도록 만들기에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수단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할 때, 더 집착할 때 여지없이 그것은 당신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탐욕과 탐심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모든 불법을 정당화할 때 이미 그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수단을 거부하고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도구로 분명히 봅니다. 그러나 그 수단조차도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그 수단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할 때조차도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반드시 우리를 먹이고 입히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정하신 경계와 우선순위, 하나님의 법과 계명 그 선을 절대로 신자는 넘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이것과 계속 타협하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계속 추락하게 돼 있습니다. 주님은 사탄에게 나는 내가 살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나를 살게 하실 분도 나를 죽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짐을 나는 믿는다. 내가 지금 당장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면 돈을 벌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내 가정을 내 자녀들을 어떻게 하실 수 없다. 이런 생각들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의 불신앙이고 사탄이 여러분들에게 노리는 바입니다. 하나님도 어떻게 해결 못해줘 이 문제는 내가 손 걷어붙이고 뛰지 않으면 답이 없는 거야 이거는 이게 바로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생각 때문에 오늘도 우리 자신과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물질과 타협하고 죄와 타협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이 우상인 시대이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마귀가 이걸 붙들고 우리를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적당히 해, 적당히. 적당히 예수 믿어. 어떻게 살라고? 예수님은 배가 고프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주 아주 시장하셨습니다. 그보다 성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분명하고 확실하셨습니다.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예수께는 더 중요하셨습니다. 바로 이 점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부정하는 게 절대로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필요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것. 반드시 우리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법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지키고 먹이시고 그들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더 견고하게 연합될 때 우리 또한 그리스도처럼 이 모든 세상에서의 시험들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므로써 주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견고하게 의지할 때 우리도 이 모든 불안과 결핍과 궁핍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빵을 달라고 하는 유대교, 그리고 빵을 주겠다고 말하는 세속의 정치인들, 그리고 마침내 이 땅에 출현하게 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것처럼 큰 소리를 치는 기만자, 적그리스도와 달리 주님은 말씀, 참 진리, 참 복음의 가치만을 유대인들에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뭘 먹을까, 뭘 입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받아먹는 것이 진정으로 중요한 것임을 교훈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돈이나 직장이나 음식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 모든 필요를 우리에게 채우실 수 있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지만 그것들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심도 아니고 우리가 죽게 되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이 모든 시험과 유혹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앙을 배워야 하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진리를 버리는 것,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 세상과 타협하는 것, 우리는 이런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내게 필요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뢰를 버리고 하나님의 법과 그 뜻을 어기면서까지 문제를 해결하고 연명하려고 하는 것, 그렇게 해서라도 나의 삶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을 고집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더 고달파질 뿐입니다. 그런 연약한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마지막 날에 우리의 생명을 주를 위해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 우리를 어떤 가운데로 이끄시던 그 속에서 나를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모든 인생의 시험들을 통과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다. 주님이 당하신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다시 황금이 우상으로 떠받들음을 당하는 이 약한 시대 속에서 우리 모두에게 오직 하나님에 대한 이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기를 오늘도 이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다 함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